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함께 오늘 보게 될 이 147편은 146편에서 150편까지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바로 찬양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7편은 엄밀하게 말하면 두 편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1절과 그리고 12절에서 20절까지로 그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처음에 두 개의 노래였었는데 이 주제가 비슷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의 시편으로 엮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1절과 11절 또 12절에서 20절까지는 화자가 다릅니다. 12절에서 20절은 보통 시편처럼 2인칭 단수 명령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펴본 이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여러분 그 화자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우리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인 그런 성격이 강한 그런 시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이 언제 쓰여져 있는지는 언제 쓰여졌는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연대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포로기 이후 시대가 아닐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시고 또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아마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는가라고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1절에서 11절까지를 우리가 함께 보시겠는데요. 1절에서 11절까지는 두 개의 부분으로 또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보시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마땅하도다. 간접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7절 말씀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절과 7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나옵니다. 또 7절에서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8절에서 11절까지 그 찬양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명령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2절부터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라는 것은 아마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자세하게 이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수많은 그런 대적자들이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막고 또 방해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하고 또 흩어진 자들을 하나님이 모으셨다라는 것은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다. 수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마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상심한 자, 여기서 상심하다라는 말은요, 마음이 깨져서 조각이 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기 생활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조각나고 산산조각나고 얼마나 많이 깨어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다시 싸매시고 고치시는 분이시다, 위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음이 깨져서 조각난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을 다시 맞추실 수 있고, 다시 그 조각을 맞추실 수 있고, 싸매어질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5절은 또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다른 또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별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추측하기로 이 은하계의 별들이 천억 개가 넘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다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하나 그것들의 그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 일일이 간섭하시고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그 천억 개가 넘는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거 하나하나를 그 이름을 부르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격자로 세워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며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왜 의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우리는 이러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 부분의 결론은 바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한 것이 바로 우리의 당연한 반응이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고 한다면 내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 147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십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입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명령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더 강조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노래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노래하라는 것입니까?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리고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중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노래할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것이 우리가 음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유에 대해서는 8절부터 11절까지는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나와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8절부터 11절까지는 그 찬양의 이유, 왜 찬양해야 되는가? 자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걸을 때마다 저는 이 8절 말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걸을 때마다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걷기만 해도 이 자연의 생명력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이 푸르른 나무들을 보면서 또 따사로운 햇살이 있고 또 더울 때면 우리의 내면까지 적시는 그 시원한 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여러분 들짐승은 무슨 짐승입니까?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야생의 동물입니다. 여기서 우는 까마귀 새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까마귀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의 우화에 보면 까마귀는 새끼를 낳자마자 새끼를 버리는 그런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는 까마귀는 그 새끼를 버리는 그런 새로 알려져 있고 부정한 새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돌봄을 받지 못하는 동물들도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버림받은 새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그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말의 힘이 세다라는 것은 군사적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다리는 힘을 의미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의 힘을 의지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요 나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는요 나를 높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높으시고 하나님은 대단하시고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고백해야 되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기도로 나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응원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시편 147편을 통하여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시고 세우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조각난 마음들을 다시 맞춰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늘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삶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빼앗긴 것 같은 상황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각각 불러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